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연예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버닝썬 승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가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이렇게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연예계의 그냥 초특급 태풍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문제가 있는 그 가수의 휴대전화를 일단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해가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제 막 이게 경찰들이 보는 거죠. 검사들이 보는 거야. 쭉 보는데 그 카톡 대화방에 있었던 또 다른 연예인이 불법 촬영된 문란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던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잡고 그래서 이 사람 전화 뺏어가지고 이 사람 카톡을 또 막 이제 복구하는 거죠. 어제 또 다른 뉴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제 영상을 올렸던 가수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복구되면서 또 다른 범죄가 막 이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그 가수가 출연 중인 그 12년 역사의 KBS 대표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의 출연진들이 단톡방을 이제 복구를 한 거예요. 이제 복구해서 쭉 보니까 함께 출연 중인 개그맨 한 사람과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수백만 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인가 봐요. 그만큼은 걸면 안 되나 봐요. 점심값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 수백만 원씩 걸고 하면 안 되나 봐요. 그 어쨌든 이제 도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드러났어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만 복구를 해도 지금 여러 연예인들의 범죄가 지금 속속 지금 벌써 여러 명이 지금 잡혀 들어가거나 이제 벌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이제 그럼 이 사람 것도 복구하고 이 사람 것도 복구하고 이러면서 이게 여러 범죄들이 지금 드러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이 연예인들이 출연 중인 이 12년 역사의 KBS 최고의 대표 예능 프로는 그냥 잠정 중단돼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내기 골프를 한 연예인들은 여러 방송에 지금 출연 중이거든요. 아주 재밌는 사람들인데 지금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개그맨인 사람은 이미 10년 전에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7개월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방송 활동을 그때 이미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 개그맨의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에 그 해외 원정 도박으로 인해서 7개월간 실업자로 지냈을 때 뼈저리게 충분히 반성했을 텐데 다시는 그런 일에 손을 대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로 전 국민 앞에 창피를 당하지 말아야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비슷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전 국민 앞에 수치를 당하고 또다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 방송활동 전면 중단을 또 하게 된 거예요. 뭐 언젠가 나오겠지만 말이죠. 뭐 이제 연예인들이 뭐 장난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좀 액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실수와 죄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 영화 배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아들도 젊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는 지금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배우가 그런 글을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 냈더라고요. 자기가 한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애들의 아버지인데 너무 부끄럽다고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밝혀지면 그 부끄럽죠. 사회적으로 또 창피하고 그래도 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대고 또다시 과거의 그 고통 속으로 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잊어버리면.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단호해야 됩니다. 그 죄와 실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를 저 복종시키며 단호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12년간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간 페르시아에 다녀오게 되어요. 페르시아 왕의 호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페르시아에 다녀오느라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1년 만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식일 서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 백성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을 비롯한 귀족들은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었거든요. 그 서약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중심을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소홀해지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공동체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여기 세부 오셔서도 주일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여기 옆집 엄마가 또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 보울의 그 모래사장대가 한번 밟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갔다 오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개념이 좀 흐려지면 안 돼요. 이 주일날은 내가 반드시 예배드린다. 다른 날 가도 되잖아. 다른 날 휴일들이 있잖아. 그런 날 가도 돼요. 사실은 그런 날 가시면 돼요. 이 휴일이 또 필리핀 주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날 가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 주일날 꼭 그런 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정확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건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흐려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 준수와 같이 신앙생활의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살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하잖아요. 그럼 더 큰 것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기본을 안 하는데 더 큰 걸 지켜요? 못 지켜요. 아주 기본적인 걸 우리가 기본을 철저히 해야 더 큰 것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안 하면 더 큰 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안식일 준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자. 이거는 그냥 없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주일날에 일이 그렇게 많고 약속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일날 나는 교회에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주일날 만나자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제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잘하니까 약속을 안 잡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돼요. 그건 쉬워져요. 편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저 사람은 교회 가니까 못해. 아, 예배 끝나고나 뭐 만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 기본을 일단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둘째는 결혼서약에 관한 겁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우상이 들어오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이방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문화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가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봉헌 때 그들은 느헤미야 10장 30절을 통해서 이미 서약을 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13년 전 일이에요. 13년. 느헤미야와 13년 전에 성벽 봉헌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흐려진 거죠.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솔로몬 왕은 가장 큰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지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위해서 그는 범죄하고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아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의 이 혼인을 위해서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인 제사장 가문에서조차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호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은 당시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이었어요.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된 귀족 사회가 또 제사장 가문이 영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이 가문이 그것부터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단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서약을 기억해라. 그들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몰락하고 심판받았던 역사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으면 또 반복해요. 잊으면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단호하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그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